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시편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또 다른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신 또 다른 주님은 서로 구별이 되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주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더욱이 오른쪽에 앉아계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음양이온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좌상우하 그게 이제 우리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왜 조선시대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은 영의정이고 좌의정이 높을까요? 우의정이 높을까요? 좌의정이 높은 거예요. 좌상우하거든요. 우리 문화는. 그런데 근동 히브리 문화는 아니에요. 여기는 오른쪽이 중요해요. 왼쪽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이러면 마치 장애인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나오잖아요. 왼손잡이 에훗을 왼손잡이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른쪽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왕의 오른쪽이다 이러면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아니면 왕의 후계자쯤 되는 왕이 존대해야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왕의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세바가 찾아왔을 때 바세바를 자기 오른쪽에 앉혔다 는 이야기 11개 하에 나와요. 오른쪽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방불할 만한 혹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을 만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 해석하는 거 아주 수월한 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 해석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쭉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을 걸어요. 예수님이 논쟁을 걸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상식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구세주가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씨로 온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을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다윗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을 주라고 했겠니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호칭한 거 시편 110편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아버지가 더 높았어요. 위의 조상이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는 아버지에 비해서 조상에 비해서 못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수께끼같이 질문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누구나 다 해석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고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시편 110편 1절이 말하는 바로 그 주님이다. 그 메시아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바로 그 구세주다. 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서 보신 적 있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오늘 시편 110편 1절이 말하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적용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은 전혀 다른 직분입니다.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제사장은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오히려 죄인을 끌어안고 죄인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일을 예수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또 다른 주님에 대해서 그분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레위지파 제사장 아니고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 롯이 북방 연합군이 다 남방 이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쑥 여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롯을 사로잡아 간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로 치면 전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만주벌판까지 가 가지고 하여튼 적을 다 물리치고 롯을 이제 되찾아와요. 그런데 롯을 찾아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제 소돔 왕도 마중을 나오고 그리고 멜기세덱도 나와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면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하튼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고 그 복 자기를 축복할 때 다소곳이 앉아서 축복하는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 멜기세덱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만 나와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신비한 인물이다. 신비한 인물, 신화적인 인물,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은 신비한 제사장,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로 이제 멜기세덱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가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그래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다. 살렘 왕이 누구냐?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 누군지 몰라요. 멜기세덱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런 뭐 어떤 흔적 내지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비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보통 제사장은 누가 되나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제사장이 돼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족보를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 잠깐 대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자기 신분이 분명해서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도 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 집안 아론의 후손이에요 하는 게 드러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어떻다고요? 정체를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 자식인지 엄마가 누군지 어디서 자랐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레위지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아론 자손 제사장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사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멜기세덱 같은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어요. 모든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정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축복할 때 다소곳이 받고 그 다음에 영적 권위를 인정해서 십일조 바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인정한 살렘 왕의 권위 그 제사장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 가지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있었고 오늘 시편 100편이 강조하는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왕이 그 지휘봉을 이를테면 전쟁터에 나가는 대장군에게 딱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군대를 지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여호와께서 권능의 규를 이제 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주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 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주님, 우리로 치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 권능의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항해서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이 발판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1절에서 원수들이 이 주님의 발판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아직 안 됐어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이 오른편에 앉아서 그러면 가만히 계시냐? 아니고 예수님은 권능의 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슬라이드가 떠야 되는데 예, 그 알날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열심히 싸우시는 왕이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발판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발 아래 둔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은요, 이런 예를 들면, 이를테면 여러분 절집에 가면 사천왕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절집에 사천왕상, 왜 들어갈 때 막 큰 거인 발로 이 악마들을 밟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을 하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전쟁 범죄예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적을 밟아요. 이를테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오체투지하면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지를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대는 거죠. 그리고 절을 하면 이긴 쪽 장군이 진 쪽 장군의 머리를 밟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온몸이 흙투성이 되고 막 그냥 난리가 나겠죠.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나요? 흙 먹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500원.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말씀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오체투지하고 절을 하면 이긴 쪽 왕이 진 쪽 왕의 머리를 퍽 밟으면 흙 속에 퍽 얼굴을 받고 흙을 먹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 영원히 패배할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시편 72편 8절 9절 뭐 이런 것도 보면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위에 9절을 보시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먹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왜 티끌을 핥는다고요?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적의 발판이 된 거예요. 발 아래 놓인 거죠. 그래서 이긴 쪽 장군이 진 쪽 장군의 목을 밟는 거죠. 그러면 밟힌 사람은 발판이 되고, 그죠? 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발판 발 아래 놓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권능의 규, 지휘봉은 누가 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지휘하면서 지금 싸울까요? 천군 천사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예수님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에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권능의 규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휘를 받는 거룩한 군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권능의 규, 지휘봉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지위를 잘 받으면서 예수님이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다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에 대한 싸움을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열심히 싸우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왕인데 뭔 길가의 시냇물을 마셔요? 길가의 시냇물은 잘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물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어디를 가나 물이 없어요. 물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길가의 시냇물 정말 귀한 거예요.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장군, 이 왕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실까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뒤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달리면서 함께 적군을 향해서 뛰다가 보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거죠.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대접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왕이고 장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거죠. 따지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지위를 받는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싸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싸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출애굽 받은 백성들도 생각해 봤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싸움이었어요. 애굽에 대한 싸움. 광야 여정이 싸움이었어요. 적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아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어요. 그 순종할 줄 모르는 그 거칠고 완악한 심령에 대한 싸움.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발과 큰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싸우라 그랬거든. 가나안과 싸우라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다 가나안의 문화는 전부 몰아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가 뭐라고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안 싸우고 같이 살았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같이 올려 살다가 보니까 금방 이방과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이방보다 더 심해요. 그거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 아모스에서, 우리 말라기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도대체 적이 무엇이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어영부영하는 군인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소율의 문답에 보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혹 순종하기에 덜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통찰력이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죄는 불순종, 당연히 죄죠. 그런데요, 순종의 2% 부족, 덜 순종하는 것, 혹 순종하기에 덜한 것도 그거 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불순종하면 조금 자유로운데 순종하기에 덜한 거다 이러면 이제 확 눌려버리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런데 저는 그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의 실체입니다. 악의 실체가 뭔지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원래 악이라는 거는 숨어 있거든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악이냐 하는 거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뭐가 악이냐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죄를 다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죄악이 다 개인의 문제냐?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죄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문화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의 문제기도 하고, 이거요 사실 어떻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한 문제예요. 더욱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악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바른 일만 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옳고 그름을 다 안다고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되고, 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혼을 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달래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달라요. 내가 이 사람의 혼을 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달랠 거냐, 그거를요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통찰력, 사실 이런 거를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실수하게 될 겁니다. 실수하게 될 겁니다. 너무 자기 확신에 매여 사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든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데 그거를 적용할 때는요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주 메마른 잣대로 우리를 대지 않으세요. 재지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모르는 척 하시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마음이 더 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 동정, 컴패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이 좁으면 그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을 내지만 혼을 내도 안 되면 모르는 척하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신 거죠. 근데 그 인격적인 분을 너무 기계적인 잣대로 자꾸 재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존재, 크다는 건데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하튼 죄가요, 악이요, 그저 개인의 잘잘못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늘 유혹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늘 유혹이 있고요. 방해거리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어떤 그 구조 혹은 악한 문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사단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심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설교를 듣고 오늘 한번 그러면 내가 시편을 읽어봐야지 했는데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누가 전화와가지고 빨리 끊지도 안 하고 한 시간 두 시간 통화하면 이제 밥을 해야 되지. 설거지하고 그러면 이제 그날 땡.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항상 여러분 뭔가 선한 결심을 하고 나면 방해하는 뭐가 있습니다. 선한 결심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사단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인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냐?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어요.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는데 실제로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이요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을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약점 그게 뭘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도 그거는 잘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인질로 삼으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사람을 인질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인질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하여 사로잡고 있는 인질. 인질 생활하면서 사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질인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유괴범을 또 좋아하는.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단 이러면 뭔가 뭐 좀 이렇게 본 감정적으로 어이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룩함이나 경건함보다 세상의 방탕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당 오면 뭔가 불편하고 예배당 오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면 뭔가 짓눌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막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때는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시죠? 분별력 없는 아이들. 그러면 분별력 없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할지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모스 묵상할 때나 말라기 묵상할 때도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선지자도 속상하고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도 아, 나 오늘 주일 예배당 갔다 왔어. 이 예배당 갔다 온 게 전부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것이 기독교인의 전부냐. 이거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제. 어려워요. 사단이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나 예배당 갔다 왔어.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어요.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가 없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불가능. 주일 예배당 갔다 왔어요. 일주일 내내 식사기도 한 번 안 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온갖 재미있는 거를 다 보여주고 온갖 즐거운 노래들 듣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있어요. 보고 듣고. 얼마나 보고 듣고 즐길 것이 많은데. 그러니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너무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너무 부지런히 살 하나님께 성경 읽을 겨를도 없고 예배 나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거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더 성공해야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야지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의 사회학자들, 세상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그런 잔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꾸 경고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려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대한 감각.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지 거룩한 옷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뭔가 좀 단단하고 뭔가 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만한 맷집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막 강해야 되는데 새벽 이슬 얼마나 낭만적으로는 들리지만 이슬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새벽 이슬 뭐 깨끗한지는 몰라도 어디 나가서 부딪히면 금방 깨어질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는 거죠. 깨어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요, 새벽 이슬 같이 연약해요. 우리는 보통 안 깨지려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죠. 예수님이 새벽 이슬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깨어지신 분이죠. 예수님이 무너지신 분, 예수님이 짓밟히는 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승리의 방편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원통한 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점점 거칠어져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자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이 연약한 존재를 찾으신.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강해져가지고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예수님을 닮을까요? 사단을 닮기가 더 쉬울까요? 마귀 닮기가 더 쉬워요.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시고 눈물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죠. 근데 이 세상은 실패는 약한 사람이나 경험하는 거지 강한 사람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목표를 정하면 그거를 이루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안 가리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괴물같이 되는 거고, 교회가 병이 드는 거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못할 것도 있습니다. 뭐든지 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죠. 따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못할 일도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안 되는 것도 많죠. 안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 오는 큰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뭘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그걸 다 하느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요 밑에 그 보면 부동산 하나 있잖아요. 부동산. 거기 지금 건물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통닭집이 있는 건물 하나 있고 그 옆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매물로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근처에 땅이 나오면 살라 그러거든요. 건물이 나오면 살라 그래요. 혹시 나오면 알려주세요. 어디 나왔다고. 왜냐면 다 공간이 계속 좁고 힘이 드니까 뭐든지 살라고. 근데 한번 거기가 예전에 건물이 없을 때 빈 땅으로 있을 때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저걸 삽시다 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 집사님 붙여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계약서를 두 개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할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못 해요. 저는 딱 눈 감으면 딱 되겠는데 그 누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고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일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뭘 하면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고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방식으로 해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샀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속은 좀 상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차지하고 싶다고 해서 뭐든지 차지할 수 있는 거는 거룩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목표로 한 뭐든지 다 움켜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절대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이 있을 못 됩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기가 쉽죠. 못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때는 여자는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파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체면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소문나지 않게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요셉이 만약에 소문을 듣고 불이 나가지고 감정을 통제 못하고 막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요셉이요,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욕을 당했을 때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기분 나빴을 때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의로움이에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10편 109편까지 기도, 10편 109편처럼 기도하세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어제 그제 묵상 안 하신 분들, 10편 109편 보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싶은 아주 무서운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거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 그거를 쏟아놓으려고 그래요. 내 기분 나쁘게 한 그 인간 앞에 가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고요.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친절, 너그러움, 용서, 용납, 그렇지만 내 뒤집어지는 속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거 영적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을 이기려고 그러죠. 그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반칙 쓰는 인간이고 나는 의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반칙 안 쓰는데 반칙 쓰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반칙 쓰는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칙이라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칙 쓰는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깨지고 눈물 흘리고 비참하고, 그런데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이 참된 승리인지를 가르쳐주시면서 상처 많이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승리인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 혹은 자기 목표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죠. 그러니 못하는 일 많아요. 안 되는 거 많아요. 상처받을 일 많고 눈물 흘릴 일 많아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싸움이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싸움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